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드빌리에 합참의장이 국방 예산 삭감에 항의해 사임했습니다. 드빌리에 합참의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임을 발표하면서 프랑스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군의 역량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유럽연합이 권고한 상한선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 국방 예산 삭감 등 대대적인 예산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프랑스 국방 예산 약 9억 7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드빌리 합참의장은 올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예산 삭감 조치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런 군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포괄적 경제 대화가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포괄적 경제 대화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초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100일간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환율과 시장 개방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 정부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첨단 기술 수출 제한 등 미국의 대중 통상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무엘 몽카다 외무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개헌의회 선거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위협한 미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몽카다 장관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 베네수엘라는 외부의 어떤 모욕도 용납할 수 없다며 워싱턴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재 헌법 개정과 정부기관 해산 권한을 가진 개헌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필품 부족 등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약 100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나 2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그러나 미 백악관은 두 정상이 공식 만찬이 열렸던 이날 밤 한 차례 더 만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백악관 관리는 이 만남이 공식 회담이 아닌 짧은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비밀 만찬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역겹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계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으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멜컴 텀블 호주 총리는 미국에서 한 호주 여성이 경찰에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확실한 대답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텀블 총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호주 정부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출신의 저스트 데몬드 씨는 지난 15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범죄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데몬드 씨는 출동한 경찰차에 접근하다 경찰이 차 안에서 쏜 총에 맞았습니다. 텀블 총리는 잠옷차림으로 도움을 청하려던 여성이 왜 경찰 총에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몸에 카메라가 있었지만 당시에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헌츠먼 전 중국 주재 대사를 신임 러시아 주재 대사로 공식 지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미 서부 유타 주지사를 지낸 헌츠먼 지명자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주재 대사를 지냈고 지난 2012년에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헌츠먼 지명자가 공식 임명되려면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헌츠먼 대사 지명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 내정자 부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분명히 보였지만 정확성은 없다고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입니다. 서해상에도 내일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 대회를 열고 북핵 해법과 남북관계의 새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한국이라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하는 한편 남북관계의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선 문재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만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계획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인 2020년 새로운 비핵화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핵 동결에서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비핵화 초기 조치인 핵 동결 등을 확보하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를 재개해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불어넣고 여건이 조성되면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은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데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동해권과 서해권, 비무장지대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남북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 경제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반도의 신경제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경제통일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동해, 서해, 접경 3대 축으로 해서 한반도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가 엄중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계 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7일 북한의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작년 2월 이후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남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민간교류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지원해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남북한이 과거 체결했던 여러 합의들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남북기본협정을 북한과 새롭게 체결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당면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 대화는 한국 정부가 주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해외 순방 때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제사회와의 공동 보조가 중요한 비핵화 협상은 미한일 3국 협력의 틀 속에서 추진하되 인도주의적 대화는 한국이 주도해 나가는 두 갈래 접근, 투트랙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서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일부는 북한에 끌려갈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에 남북 간 혼선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슈아 폴락 선임연구원은 17일 VOA에 문재인 정부가 기다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have preferred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wait. There is always a danger.
한국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가면 북한에 오히려 약함의 신호로 비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과거 북한과 대화하고 합의를 해도 북한 정권의 비운덕으로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남북회담 목적은 관계 개선이나 긴장 완화보다 미한 동맹 단절에 있다며 한국 정부가 단번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지 말고 북한의 제안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남북 대화 제의와 전망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South Korea has 240 agreements with North Korea, and you know those have all failed to induce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한국 정부가 과거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하며 240개의 합의를 했다고 통일부가 밝히고 있지만 이런 합의가 북한의 정치 경제 개혁이나 김정은 정권의 행동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남북 간 대화의 목표가 북한 정권이 그동안 위반한 기존의 남북 합의와 국제 합의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터프트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미사일 시험과 도발에도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대화와 접촉에 전념하는 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를 역이용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판을 키운 뒤 회담에 응해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 비난 금지, 김 씨 정권을 비난하는 한국의 언론과 민간단체의 검열, 금전적 지원, 미안 관계 격화 등을 북한 정권이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또 이번 제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선 한국을 불신하고 일본과 대북 정책을 더 긴밀히 조율하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교관 출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과거 남북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거나 무산되는 등 결과가 엇갈렸다며 성과를 전망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early to say what can come of this. North Korea has been very careful about their criticism of Moon.
북한 정권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매우 신중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남북한이 미국의 도움이나 충고 없이 이런 대화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남북한 군사접촉을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혼선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며 남북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회담이 성사될 경우 군사 분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확성기 방송 금지, 군 당국 간의 핫라인 재개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요구가 대화의 핵심이 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관련 질문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에 질문하길 바란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다만 노워트 대변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멋진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며 계속해서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 두 나라가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활동과 관련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한반도에서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Despite the Trump administration's earnest effort to induce China to action, China's response has been lacking.
가드너 위원장은 1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는 중국이 오히려 대북 교역을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중국이 계속 연루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Instead of putting long overdue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China has engaged in a shameful economic sanction campaign against Seoul over the deployment.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대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한 한국의 경제 제재 캠페인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은 7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의 비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가드너 위원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협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은 옳은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이 이미 합의한 적이 있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지도국으로서 미국과 협력해 북한을 멈출지 아니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유지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의회의 지지 아래 북한과 거래를 한 기업을 제재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습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Shows that can be seen on television, radio opportunities, broadcast opportunities, thumb drive opportunities to try to expose
텔레비전과 라디오, USB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상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런 노력을 통해 언젠가 북한 어린이들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한 한국과 통일해 평화는 물론 한국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기회를 꿈꾸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정확히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아직 없다고 폴 셀바 미 합참 차장이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셀바 합참 차장은 18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4일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통해 미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분명히 보였지만 정확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however, am not sanguine that the test on the 4th of July demonstrates that they have the capac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with any degree.
북한의 ICBM은 미국을 타격할 정확성이나 성공을 자신할 어떤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셀바 차장은 전문가들이 자신에게 북한이 아직 ICBM에 필요한 유도와 통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앞서 ICBM인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정확성과 구조 안정성도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ICBM 능력 개발을 위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이를 매우 신중하게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m reasonably confident in the ability of our intelligence community to monitor the testing but not the deployment of these missile systems.
Kim Jong-un 셀바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감시 능력에 상당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배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며 김정은과 그의 군대가 위장과 은폐, 기만에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셀바 차장은 북한에 대한 미군의 선제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잠재적 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개인 대피소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동일본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려는 목적이 많았는데 점점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최근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일본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경향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태평양에 접한 일본 서부에 사는 구로토리 요시히코 씨도 개인 대피소를 지은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올해 75살인 구로토리 씨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피소 건설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자 자연재해보다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대피소를 만들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한 탄도미사일로 일본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한 바 있습니다. 비용이 모두 7만 달러가 들어간 쿠로토리 씨의 대피소는 35c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가의 스위스제 공기정화기가 달렸습니다. 이 공기정화기는 방사능뿐만 아니라 살인가스 등 유독성 가스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일본 업체 관계자들을 말을 인용해 올 들어 핵공격에 대비해 대피소나 공기정화기, 방독면 등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로토리 씨의 대피소를 만든 업체 관계자는 대피소 건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12건 이상의 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주문 건수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고객 대부분이 북한의 핵공격을 우려해 대피소 건축을 원했다며 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 대피소 건축을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업체 관계자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크게 주목받은 올해 4월과 5월에 대피소 건축 의뢰가 많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1인용에서 20만 달러가 드는 13인용 대피소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자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정부는 일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 수도 도쿄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2차 세계대전 기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공격을 당했던 일본이 오랫동안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잊고 있다가 최근 북한 탓에 다시 핵 위협을 실감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대피소를 지은 쿠로토리 씨는 가디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등 일본을 둘러싼 위협을 지적하며 이웃들이 자신에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저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정권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해 12년 조사 때보다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18일 북한에 관한 새로운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뒤인 지난 10일부터 13일 사이 미국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설문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6%는 북한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답해 지난 2005년 같은 조사 때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또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고 특히 이중 절반인 34%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36%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며 신뢰를 보인 반면 63%는 일부 혹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87%가 불신, 공화당 지지자는 19%만이 불신 입장을 보여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견해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인 폴리티커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미국인 1983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30%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ISIL, 16%는 러시아를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 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의 43%, 민주당 지지자의 41%가 북한을 최대 위협이라고 답해 정당 지지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 무모함에 대해 미국인들의 높아지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회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살해 장소와 이들이 집단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총살이 벌어진 290여 곳을 지목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19일 북한의 인권 범죄 현장 위치를 디지털 지도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위치 기반 조사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권 유린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파악된 건 총살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375명은 위성 지도를 이용해 북한 전역의 총살 장소 290곳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다 각 도별로 추정되는 매장지와 사체 처리 장소는 함경북도가 221곳, 량강도 53곳, 함경남도 28곳, 평안남도가 25곳이었으며 평양도 19곳이나 됐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이형환 대표는 인권 유린 장소엔 흔적이 남기 마련이라며 그런 흔적들을 조사해 북한 내 가해자들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끌려나가서 처형을 시킨 장소,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가 내버린 곳, 이런 곳들이 다 장소들입니다. 그런 장소들에는 다들 뭔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흔적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 왜 이 흔적들을 조사하느냐, 시대가 바뀌게 되면은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거물, 손에 잡히는 증거물, 또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남아있는 현장들을 확인해야 되고.
집단 매장 추정지와 시체 소각장 등 시신 처리 장소는 47곳이 파악됐으며, 이곳들은 주로 관리소나 교화소 등 수감시설 근처에 있거나 민가로부터 떨어진 외진 장소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권유린 피해자의 매장지와 살해 장소의 대부분은 함경북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이번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의 약 60%가 함경북도 출신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엔 또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문서 기록이나 유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북한 내 정보기관과 지역별 경찰기관, 군부대, 행정기관 등의 위치도 예시됐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면 향후 북한의 인권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환 대표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속속들이 모든 기록들을 다 해놓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든 남는 문서들이고 그런 문서들을 가지고 나중에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지나치게 가혹하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함부로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런 문서들이 자기를 옥죄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이번 북한 인권유린 현황 조사 결과 탈북민 응답자의 45%는 보위부나 안전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33%는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가족이 사망한 경험이, 29%는 강제노동 경험, 그리고 26%는 보위부 고문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북한 관리소 수감자 출신의 한 탈북민은 수용소에서 비밀 처형된 수감자 명단을 우연히 목격했으며, 한 해에만 100명이 넘는 사람이 비공개로 처형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응답자 자신이 수감됐던 기간 중 비밀 또는 비공개 처형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99년이었고 처형 장소에서 총탄에 탄피를 줍는 등 현장을 정리하는 작업은 재소자들의 몫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환기가 도래한다면 유해 발굴과 경제 기반 시설 건설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80%가 피해자 유해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해 개발보단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금도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측 당국자들에게 경각심, 즉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됩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세상에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쁜 일은 결국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북한으로 보내고 지금이라도 그만두도록, 지금이라도 좀 선해지도록. 북한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황해도 병원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 새로운 간염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시작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최근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내 결핵병원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단체는 18일 발표한 소식지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방북하고 돌아왔다며 이 기간 황해남도 신원 내 제3결핵요양소와 황해북도 제3결핵병원에 수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제3결핵병원 소아과 병동에 급수전과 물탱크를 설치했다며 8월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해주 제3결핵요양소에서 고장난 수동펌프를 교체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까지 북한 내 결핵 간염 의료시설 15곳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 적어도 3곳 이상의 수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도시설 사업은 미국의 또 다른 구호단체인 웰스프링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 간염 병원 인근에 우물을 파고 수동 펌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물탱크와 태양열 전지판, 급수전, 수도관 등을 설치해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간염 환자 치료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B형 간염 환자 353명에 대한 정기검진과 6,600건의 혈액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새로운 간염 환자 187명에 대한 검진 결과를 토대로 130명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에는 개성에 새롭게 지어진 임상실험실에 자동화학분석기를 도입했습니다. 자동화학분석기는 혈액 등에 포함된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2015년 11월 개성과 평양의 전문병원에서 시범적으로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로 북한 공중위생부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9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해 9월 초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염 치료제는 한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500여 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간염 치료제인 테너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 결핵 간염 요양소들을 방문해 온실 14동을 비롯해 이 단체가 지원한 구호물자들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대북 구호 활동을 시작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3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사들이 한데 모여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는데요. 정규 교과서에서 짧게 다뤄지는 한국전쟁을 미국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한다는 목표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외곽에 위치한 한 호텔 회의장. 미국 내 20여 개 주에서 70여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역사 교사지만 영어와 미술 등 다른 분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진 한국전쟁과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으로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열린 학회 참가자들입니다.
Even dogs in the Seoul capital city, Seoul, they carry their own cellular phones. My younger brother used to have a 3 different smartphone. Wi-Fi everywhere.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미국의 참전, 치열했던 전투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지하게 듣던 교사들은 전후 한국이 크게 발전해서 이제는 강아지도 손전화를 들고 다니고 산속의 스님들도 인터넷으로 외국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는 말에 크게 웃습니다. 과장이 섞인 농담이지만 그만큼 한국이 세계 최고의 통신시설을 갖춘 나라가 됐다는 의미가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한국전쟁유업재단 주최로 열리고 있는 이 학회는 미국 교사들에게 한국을 더 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limit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Korea and Korean War. I've never been to Korea. My only understanding has come from
덴버 국제학교 교사인 리처드 로열 씨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한국과 한국전쟁에 대한 지식도 제한적이라며 학회 참여를 통해 지식과 이해도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열 씨는 덴버 국제학교에 한국계 학생들도 많고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들이 있어서 이번 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운 내용을 동료 교사들에게 전수하고 수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손수 그 자료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한국전쟁의 그 위대한 유업을 가리켜서 더 이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한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증명한 보편적인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그 힘, 그리고 우리의 업적을 미국의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계속 주최해왔고
나흘 일정으로 열린 학회 기간 동안 교사들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택해서 수강했습니다. 또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강의 내용을 짜는 실습도 했습니다. 영어 알파벳 ABC에 따라 한국전쟁 관련 핵심 단어들을 선별해 설명하는 기초적인 강의도 있었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흑인과 유대인 병사들을 살펴보는 심화 학습도 있었습니다.
I taught on the influence of Korean War veterans on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how a lot of them used the GI Bill and other opportunities afforded by them to the U.S.
강사로 참여한 로드니 로빈슨 씨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미국의 시민평등권 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들이 제대군인 원호법을 비롯한 여러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을 받고 시민적 권리를 신장시켰는지를 강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1960년대에 민권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폐지됐습니다. 로빈슨 씨는 미국 정부기관 중에는 군대가 처음으로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해 평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를 인터뷰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비중있게 이루어졌습니다.
Tell us about when you enlisted and how you got over to Korea.
I enlisted on my 18th birthday in 1951.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on the 26th of June.
언제 군에 입대했고 한국에 파병됐는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한국군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가장 치열했던 전투 경험은 무엇인지, 전쟁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핵심적으로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학회에 참여하는 미국 교사들 대부분이 이같이 참전용사들의 경험담을 듣고 기록하는 작업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특히 학생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줘서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이사장은 지금까지 취합한 800건의 한국전 참전용사 인터뷰를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사협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회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여러 명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1951년에서 52년 사이 해병대로 참전한 윌리엄 알리 씨입니다.
I'm proud to say 강원도에서 미국 해병대에 있었어요. Most of the Korean War veterans are dying off. Here's a chance for them to see.
알리 씨는 많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 학회는 미국의 교사들이 한국을 구한 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보병 제3연대 소속으로 임진강에서 싸웠던 레리 키너드 씨입니다.
You need to know about what we did in Korea. It's called the Forgotten War, but in my view, it's the forgotten.
키너드 씨는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후대가 알아야 한다며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지만 실상은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덕분에 한국이 이제는 번성하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학회에서 배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h, absolutely. Yes, that's one thing that was brought out this morning was the fact that the Korean War is not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프랭클린 센트럴 고등학교의 역사 교사인 수잔 톰린슨 씨는 미국 역사 교과서에 한국 전쟁이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한국 전쟁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해서 학회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톰린슨 씨는 학회 직후 바로 교실로 돌아가 이번에 배운 것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h, extremely, extremely. Getting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about Korea, what it's like today, and just being able to.
오하이오주 벤워트 시에서 온 교사 테레사 맨저링크 씨는 한국의 현황에 대해 정보를 얻게 돼 매우 유익했다며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교실로 가져가 전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학회에 참가한 교사들 중 30명은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직접 방문해 비무장지대와 부산 유엔묘지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꿈을 담아 만든 선물 상자를 이 또래 탈북 친구들에게 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7월 17일 서울 남북 하나재단에서는 초등학생들의 꿈과 마음이 담긴 작은 상자를 또래 탈북 어린이들에게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초등학교 드림박스 기부물품 전달식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본 행사 경기초등학교에서 자신들의 꿈을 담은 상자라는 의미의 드림박스를 만들어 탈북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드림박스 기부물품 전달식 현장입니다.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 정수아 씨입니다.
경기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참여해서 자신의 꿈을 담아서 만든 드림박스를 탈북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경기초등학교에서는 2015년부터 드림박스 프로젝트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 기획 단계부터 박스 및 스티커 제작, 박스 전달까지 전교생이 스스로가 참여하는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준비한 책, 학용품, 손편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박스를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림박스는 2015년부터 경기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웃돕기라는 의미로 작은 종이 상자에 꿈에 대한 책과 또 학용품, 편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직접 나서 나눔과 기부에 동참한다는 것이 큰 의미였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에 먼저 이제 정착하고 있는 남한의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런 드림박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드림박스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이 남한 사회에 온 우리 탈북 학생들, 또 부모님이 탈북민인 학생들이 이 박스들을 받게 되는데, 이 박스들을 받게 되면서 미래의 본인들도 어떤 한국 사회에서 꿈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아이들의 기부를 지켜보고 있는 경기초등학교 남택성 교장은 아이들의 이런 나눔 활동이 대견하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15년에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순수한 어린이들 힘으로 이게 그 계획되고 또 준비되고 실행되기에 이르렀고, 이제 저희는 뭐 이런 기관이나 단체를 이제 섭외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또 전교생이 동참한다는 면에서 이런 사랑의 씨앗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작이 됐다는 면에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이 선물과 함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쓴 학생들, 작은 나눔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 통일세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경기초등학교 박진우 학생의 발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초등학교 전교회장 박진우입니다. 탈북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같은 꿈을 꾸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통일된 그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 어린이들과 함께 그 꿈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기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6학년 최병음 학생 역시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탈북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초등학교 6학년 전교부 회장 최병음입니다. 이웃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좀 자랑스럽게 그냥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도와주고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잘 적응하고 저희하고도 잘 공부하고 사이좋게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초등학교 학생들 개개인이 직접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는 드림박스 전달식에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 어린이의 손편지입니다.
나는 너에게 큰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 내 꿈은 미술 선생님이야. 너도 나처럼 아름다운 꿈이 있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봐. 그러면 네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야.
탈북 어린이들과 함께 드림박스 기부 물품을 전달받기 위해서 나온 장수초등학교 이정욱 전담 코디는 지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나눔을 받지만 나중에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면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받게 되면 앞으로는 나도 여기서 잘 정착하게 되면 후회오는 그런 탈북자들, 더 통일이 되면 저 북한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도 좀 후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받는 데 습관되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습관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탈북 어린이들 역시 친구들의 마음을 고맙게 받고 있었습니다.
경기초등학교 친구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선물을 받지만 나중에는 저희도 베푸고 싶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한국은 폭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피해, 재산 피해만 1,8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앞으로 5년간의 국정 운영 목표 방향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네.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과일 17억 1000만 달러 규모로 바나나와 오렌지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는 소식 준비돼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이 다시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군요.
네. 지역을 오가면서 쏟아낸 물폭탄 같은 호우 피해가 무색하게도 오늘 한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역, 강원도 동해안 북부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가장 더웠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서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33도 이상을 의미하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은 경상북도 경주로 37도 가까이 올랐고요.
네.
국민안전처에서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야외 활동 자제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큰 물난리로 피해를 입고 있는 충청북도, 여기에도 지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군요.
네네. 그 물난리로 지역의 절반이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에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내리쬐는 떼학볕이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청주와 괴산 등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지금 뭐 군인, 경찰, 공무원, 또 전문 인력 등 자원봉사자 등 해선 2,700여 명이 투입됐고요.
네.
전국에서 굴삭기, 덤프트럭 등 복구 장비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업 인력의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의 찜통 더위와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3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청주시 등 충청북도 지역의 재산 피해가 좀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200억 원, 1,8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기준이 벌써 넘은 상태이고요. 피해 규모가 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인명 피해 실종자가 수습되면서 사망은 7명으로 늘었습니다. 860채 주택이 반파되거나 침수돼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200여 명이고요.
예.
농경지 침수 피해 3천여 헥타르, 차량이 1,070 대가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보도에서도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오늘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다섯 가지가 문재인 정부가 밝힌 앞으로 5년간의 국정운영 목표입니다.
네.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관한 국정과제보고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다섯 가지 국정운영 목표에 따른 20대 국정전략, 또 100개의 세부과제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국정자문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계속 공감의 고개를 끄덕였고요.
예.
인사말을 통해서 이번 국정과제 보고 대회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예.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이 만들겠습니다.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네.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이 중심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국민이 참여해서 국정 과제를 선택하면서 벌써 나라다운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그 국정 운영 내용 가운데 가장 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경제 전략을 세우겠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로 해서 혁신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
네.
인구 절벽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을 제시했고요. 내년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1기 혁신기, 2020년까지 도약기, 2022년 5월까지는 제3기 안정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 큰 틀의 설계도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보고대회 형식도 화제였습니다. 오늘 국정과제보고대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사들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차관 18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예.
국정비전과 전략을 소개한 김준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요. 연설대 없이 대형 화면 앞에서 이 설명하는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 마치 미국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식 프리젠테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건 역시 문재인 정부 스타일이다 이런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의 수입 과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입 과일 중에 바나나가 꾸준히 인기가 많이 있군요.
네, 뭐 책으로 치자면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격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네.
뭐 1960년, 70년대만 해도 이건 뭐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병문안 왔을 때 사온다면 정말 반갑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의 대명사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과일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그 양도 늘고 있지만
네.
지난 2000년부터 집계된 이 수입 과일 판매량 중에 최고 자리는 단연 바나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한국이 수입한 과일량은 106만 4천 톤이고요. 17억 1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예. 19.2%가 바나나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수요가 많았을까요? 과일 수입 규모도 상당하군요.
네네. 그 수입 과일이라고 하면 보통 신선 과일과 과일을 가공한 가공품이 모두 포함되는데 수입
네.
과일이 뭐 2, 가공품이 1, 뭐 2대 1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이 바나나는 흔한 과일 중에 하나가 됐고요. 철마다 수입하는 그 과일을 가려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16년 전인 2000년도의 수입 과일 양과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나 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2000년에 수입된 과일이 46만 톤에 3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요.
예.
양으로 보자면 16년 만에 2.3배가 늘었고요. 전체 비용은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양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뭐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요. 바나나 말고 또 어떤 과일들을 주로 수입을 합니까?
네, 오렌지가 가장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예.
포도, 파인애플, 키위, 체리, 망고 뭐 이런 것들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과일은 여름이 제철인 수박, 복숭아, 포도, 참외 등이 있는데요.
예.
이 과일 가게 한 켠에 없어서는 안 될 수입 과일들이 즐비합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 이런 것들이고요. 예전에는 바나나 다음으로 이 오렌지, 뭐 포도를 가공한 주스류도 많이 수입됐었는데 최근에 이 체리와 망고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이 오렌지 포도를 가공한 주스류들은 아예 순위 밖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국이 어느 나라에서 그 과일을 많이 수입할까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요. 미국이 3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국산 오렌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필리핀, 칠레, 중국, 태국,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등의 순으로 수입 과일 국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의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오실 오늘 지구촌 소식 타박타박 미국 여행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라베마주에는 이 한국을 기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소나타라는 거리인데요. 한국 업체가 만든 자동차 이름이죠. 이곳에서 이 한국의 자동차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